우리 시간에 말씀하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예배 중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전해질 말씀, 허나 주의 은혜 잘 나누어지고 또 저들 중에 필요한 말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예배로 나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 유명한 영화 시리즈가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마블에서 만드는 슈퍼 히어로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언맨이 있고 또 캡틴 아메리카 나오는 그 영화의 시리즈이죠. 그런데 마블의 시리즈가 유행시킨 영화 요소가 또 따로 있는데요. 바로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쿠키 영상은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 전후로 추가되는 짤막한 영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식적인 영화 명칭은 포스트 크레딧 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주로 에필로그나 비하인드 스토리나 뭐 엔지 영상이나 혹은 이제 다음 영화에 예고된 그 영상들이 거기에 담깁니다. 다만 왜 그것을 쿠키 영상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고요. 뭐 어떤 미국의 한 영화평론가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여러분 과자 속에 작은 그 종이 넣어서 여러 마리 숨겨둔 그 포춘 쿠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쿠키 영상의 기법은요,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영화 기법입니다. 근데 마블의 시리즈가 이것을 아주 크게 대중화시켰죠. 마블은 이 쿠키 영상을 통해서 다음 영화에 등장할 인물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오늘 영화를 본 관객들의 관심을 다음 영화로 그렇게 이어갑니다. 대개 마블 영화에는 한 두 개의 그렇게 쿠키 영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영화 끝나고 직후에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가고 나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블의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관객들이 영화 끝나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쿠키 영상까지 보기 위함이죠. 사실 두 번째 영상이 더 재밌고 또 흥미롭기도 하고요. 사실 엔딩 크레딧 그거 다 보려면 꽤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래도 관객들 아주 꿋꿋하게 잘 버티죠. 저도 전에 끝까지 기다려서 그런 영상들 다 보기도 봤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 궁금함은 지루함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짧은 영상이지만 중요한 다음에 메시지가, 이야기가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전 본문을 읽으면 꼭 마치 쿠키 영상을 보는 듯하게 이 말씀을 그렇게 그려보고는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고 기적과 영광의 큰 부활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 잔잔하게 그려지는 짤막한 한 장의 이야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었다면 요한복음 21장의 이 장면은 꼭 쿠키 영상처럼 만들어서 영화 맨 마지막에 그렇게 넣어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21장의 십자가 이 이야기는요, 십자가 사건 이전과 또 이후의 일들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도 암시하고 있는 매우 다각도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더군다나요,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셨다라고 하는 이 만남의 스토리를 다른 복음서들은 다루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더욱더 숨겨진 이야기와 같은 본문의 이야기. 그래서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 그 기법이 본문의 이러한 그림과 참 잘 어울리는 표현의 방법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뭐 호기심이나 뭐 단순한 어떤 재미 정도로 읽혀질 만한 그런 가벼운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본문은요, 부활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분명히 알려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한 장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본문의 의미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부활절 지나온 지 이미 두 주 지났지요. 여러분, 부활절 끝났다고 예수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 그 부활의 의미도 지나간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활의 의미는요, 부활절이 지나간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본문으로 여러분, 예수 부활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짚어봐야 할 영적인 교훈들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초반의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21장 1절 보면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그 제자들 만나신 일이라 그렇게 본문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디베리아 호수 나오는데요, 갈릴리 호수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여러 이름들이 많이 있었는데 디베리아 호수는 그중 하나였습니다. 디베리아 호수란 이름은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에 갈릴리의 수도, 지역 수도였기 때문에 갈릴리를 그렇게 또 불렀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신 기록은요, 요한복음 내에서만 보면 네 번째의 기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본문 직전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네 번째일 텐데 이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록을 되짚어보면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 만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마는 함께하고 있지 않았죠. 그 후 8일이 지나고 나서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렇게 나타나셨더랬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이 사람들과 만나신 것은 네 번째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신 것이요, 왜 요한은 이 만남을 세 번째라고 했는가? 본문에도 잠깐 14절 말씀에도 나와져 있지만 그것은 구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구분하고 또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따로 카운트하여서 그렇게 세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과 만나셨다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오류가 아니라 분류에 따른 그러한 표기였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신 이 만남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은 또 이 만남이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당신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앞서서 내가 갈릴리로 가 있겠다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이날 갈릴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총 7명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아들들이었는데요. 제자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세베대의 그 아들들은 아무래도 본문에 그러한 저자인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다른 두 제자들은 빌립과 안드레였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7명이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나섭니다. 배가 고팠던지 예전에 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 잡으러 나섰지만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요. 그러다 날이 밝았을 때쯤에 주님이 등장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요한은 그리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님 명령하시죠.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셨고 이들이 순종했을 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났었을 때에 그 장면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에 베드로도 곧장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배는 여전히 육지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또 오셨으니 지금 만나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마련하셨고 주님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진행하셨습니다. 눈앞에서 보이는 주님, 이제 누구도 주님 누구시냐 묻지 않고요,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식사를 마련하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의 주님이 정말로 부활의 실제를 이뤄내셨음을 확인케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영혼과 육신 모두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신체기관이 부활되어 그래서 음식을 드시는 주님,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사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의 제사 광경을 보면은요, 꼭꼭도 밤에 그렇게 제사하죠. 그리고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집에 문이란 문은 다 열어놓습니다. 창문, 뭐 뒷문 할 거 없이 다 말이죠. 끌어내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 위한 제 시작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 시작의 과정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당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의 그 확인 문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에서 예수님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15절에서 베드로에게요, 당신에 대한 그 베드로의 사랑을 담들보다 더 깊은지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해서 물으시는 듯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비교해서 왜 물으셨을까요? 근데 사실 주님이 비교하신 것이 아니라 이는 이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9절에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주님 버려두요,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에 너무도 자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못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설명해 주십니다. 아니다, 네가 곧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베드로 되려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 나 주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인하여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힘있게 주님을 애써 부정한 자 되었습니다. 저는 남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그 당당함은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처절한 옛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그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십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다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전처럼요, 나 주님 사랑하고 나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는 이제 없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주의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판단조차도 그렇게 주님께 전부 내어 맡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속에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공통된 질문 속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한국어로 모아서 쓸 때는 똑같지만 헬라어로 보면 확연히 다른 두 단어로 구별되어 그렇게 적혀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파오이고요. 베드로의 대답 속에 있었던 사랑은 필로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다른 단어가 본문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파오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아가페, 헌신적인 사랑, 순고하고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물으셨는데요. 베드로는 필로 그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고요. 사랑보다는 우정에 가까운 그러한 감정을 말한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같은 사랑인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 놓았겠습니까? 그에 대한 추측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여기서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날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제일 먼저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도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잘 알고 있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가 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다른 단어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을 아주 장담했다가 가장 큰 실패와 쓴 좌절을 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주님 것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진실된 조금 더 낮은 사랑의 표현을 그가 내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어의 선택, 말의 표현에서조차 그는 이제 겸손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은요, 사랑과 겸손이 겸비되어집니다. 예전에 주님 앞에 나를 세워놨던 그 뼈저린 경험의 소유자,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했던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버렸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내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될 기회, 베드로는 이 기회를 겸손과 사랑으로 꼭 붙들어보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난 인생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곧 그에게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고 있는 인생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겸손의 자세와 모습들이 겸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으로 주님 사랑 고백한 베드로. 주님 무엇이라 명령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베드로에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길 양 잘 돌봐 주어라. 그렇게 사명 주십니다.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먹이라, 치라, 또 먹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각각의 단어가 뜻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진실되어지고 깊어진 자에게는 주님 당신의 영혼들을 맡기시고 그들을 인도하게끔 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는 주님 당신의 영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명 짊어졌습니다. 우리도 주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께 빚진 자는 다른 영혼을 돌봄으로써 주님의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첫 질문에 문답이 끝났는데 그런데 주님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또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의 마음을 향한 질문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베드로 똑같이 대답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안심을 믿고 마음 자체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젠 절대로요. 내 마음과 내 말에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끝났으면 좋은데 여러분 주님이 또다시 당신을 향한 그의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 듣게 된 베드로 성경은 그래서 그의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점은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아가파오라고 사용하셨고 베드로는 필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에서는 주님도 베드로가 사용했던 단어 필로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받기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일까요? 예전의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는데, 장담했었는데 주님 배신했던 일 때문인 말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대답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의 대답이 이 세 번째에 더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의 진실함도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에 고통스럽고 정말로 수치스러운 마음도 순간 들기는 했지만 내가 더 엎드려져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만난 인생은요. 주님께 완전하게 엎드려집니다. 내 고개 들지 않습니다. 내 목 고추 세우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 정말 만났다면 예수의 빚진 자인 것이 내 가운데 확실하다면 주의 말씀과 주님 주시는 마음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삶이요. 완전히 나를 낮춘 삶. 여러분 그러할 때 주님이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주께 순복한 인생이 가야 할 길들에 대해서 주님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집중해서 보면 이는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앞서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와 만난 인생은요. 주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와의 동행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며 나아가게 되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날 붙들고 날 인도하는 주님이 내 앞에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흐릿하게 보이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 만나야죠. 예수를 만나야 그가 명확해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삶의 것들과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예수 분명히 보이면 주님이 어느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던지 간에 나는 그 길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 영상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렴풋하게 다음의 이야기를 그렇게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렴풋이 그가 가야 할 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짤막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그래서 알려주신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랑한다 말하였었을 때에 주님은 그제서야 그가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단 베드로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같이 있었던 도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모두 다 박해의 시대를 견뎌가며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그들이 이것을 감당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고통스러운 삶이라 어려운 삶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서 주님 의지하여 주님 붙들고 나아가십니까? 내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삶의 자리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죠. 오늘 이들에게 닥쳐온 것은 너의 뜻대로 살아갈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는 주님 뜻대로 나중에 살아가는 자 되어졌던 이유는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고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삶의 경험적인 일들이 있어야지요. 그것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본문 이후에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러고서 주님께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주님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23절에 요한이 따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각각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삶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의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저 그룹, 저 교회 비교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왜 요한을 바라봅니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상관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어진 관계로 내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정말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가정, 다른 사람, 다른 지체, 다른 공동체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정말로 예수를 만났고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가만 생각해보고 되짚어보면 될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절 이후에도 더욱더 내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깊어진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삶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 영적으로 교제하며 내 삶 겸손과 사랑을 얻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순복하여 주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